먼저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는지 좀 알아볼 텐데요. 누가복음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다 아시죠? 그 누가의 고향은 일반적으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는 이방에서 처음 교회가 시작된 안디옥으로 알려진 그 안디옥 출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름 단기 선교로 이곳을 다녀왔었습니다. 하타이, 지금은 하타이라는 지역이고 그곳에 안티오크라는 지명으로 여전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약한 중에도 3차에 걸쳐서 선교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의사였던 누가가 팀으로 함께 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로마 제국에 손꼽히는 대도시를 곳곳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도 로마 제국에 손꼽히는 5개 도시 중에 하나인 안디옥 출신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에베소도 방문했었고요. 고린도 여러 도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바울과 함께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보고 시대를 읽은 것을 누가는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성경에 남긴 누가의 두 기록, 더 많은 기록이 있겠지만 성경에 남은 누가의 두 기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라 그래서 누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는 교회가 세워져 나간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들의 행전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역사가로 누가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확인했습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로 누가가 본 인생은 그 세상에서 어떠한 인생이었을까요? 누가의 주기도문은 물론 오늘 누가복음과 또 넓게는 사도행전을 통해 누가가 인생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누가가 본 인생은 끝이 없는 어려움이 끝이 없는 인생입니다. 어려움이 끝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가라고 제가 의사라고 그렇게 누가를 소개했는데요. 역사가이며 의사인 누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표현하자면 이거는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은 부와 권력을 우상화하여 약자를 소외하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같은 상태라고 아마 누가가 그때 당시였으면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몇몇 사건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자신의 집 앞에 죽어가는 일을 돌보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나마 요즘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에서 부자가 행해야 할 책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당시 로마는 굉장히 잘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세상은 자신의 집 앞에 죽어가는 일을 보고도 돌보지 않는 부자들이 허다하게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어떤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정상적인 부자의 관계가 무너진 세상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는 어떤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종교인들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허울 뿐인 종교인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픈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가는 허울만 종교인으로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환자와 같은 상태의 세상에 사는 개인은 끊임없는 어려움을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와 같은 상태의 세상에 사는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 끊임없이 어려움을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실수와 허물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와 허물이 없어도 병든 세상에 사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주기도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주기도문의 구조적 중심 문장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문장입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 앞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청원이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한 그 뒤에는 공동체를 향한 청원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중심에 바로 이 문장,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구조적 중심 문장의 핵심되는 단어를 제가 꼽자면 저는 day, 날, 하루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매일 그 날을 사는 인생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구분되어야 하도록 기도하여야 해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기를 아뢰야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루 양식을 위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기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내는 매일 하루, 즉 데이가 기도문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하루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누가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날은 날마다로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날은 오늘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설명드리면 날마다는 day by day, 또 오늘날은 this day라고 했는데 헬라 개념의 날은 히브리 개념의 날과 달라서 아침으로 시작하여 저녁으로 마칩니다. 그러면 반대로 헤브라이즘, 히브리 개념의 날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헬라 개념의 날은 빛에서 시작하여 어두움으로 귀결됩니다. 헬라 개념의 날은, 하루는 소모와 소비의 과정입니다. 오늘은 좋지만 내일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은 빛이 있지만 저녁에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지금은 괜찮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은 넉넉하지만 내일은 빈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불안합니다. 내일이라는 날은 오늘이라는 날을 어둠의 불확실함으로 이끌어갑니다. 헬라인에게 오늘은 어두움입니다. 희망 없음입니다. 헬라인에게 누가는 그 과정을 알고 있어요. 누가가 제국의 특별시들을 다니며 내린 결론은 희망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희망 없는 세상을 헬라어로 날마다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인생은 두렵고 불안합니다. 희망 없는 세상을 확인하는 순간 인생은 비극입니다. 그런 인생의 어려움은 매일 지속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누가의 기록들을 한번 쫙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구해내기 전에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삶은 어땠습니까? 소녀인데, 아직도 앞이 창창한 나이인데 점치는 귀신에 붙들렸습니다. 거기에 그녀를 고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고용한 사람에게도 붙들려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녀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인성에 홀로 된 여인이 아들을 장사 지내는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곳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헬라 개념의 하루는 희망 없이 그저 살아가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세상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복음 없는 인생은 어려움이 끝이 없습니다. 내 삶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양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했는데요.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끝이 와도. 예.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세상 끝은 끝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 세상의 끝은 다시 시작입니다. 두 번째, 누가가 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곁에 누군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누가는 끝없는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생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에 누군가 필요함을 보았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겪는 인생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알려줍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곁에 존재하며 신뢰할 만한 누군가, 우리가 불러야 할 누군가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 존재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곁에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곁에 아버지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와 함께할 보호자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세상의 어떤 존재와 다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다르게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영향력은 언제 어디나 존재합니다. 유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가르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생존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존재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시험에서 구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곁에 계신 하나님, 누가가 계속해서 소개하는 아버지를 좀 볼까요? 11장 오늘 1절과 4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는 아버지. 예,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곁에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허공의 메아리로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나오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로 누가는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아들이 나갔을 때에도 마음이 늘 함께 있었던 아버지입니다. 곁에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나 혼자 살지만 우리는 결국 누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인생이며 가장 먼저 우리에겐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 우리의 보호자를 부르는 것, 보호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 아버지 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기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크게 외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마음속 깊이 아버지라고 외치셔도 좋습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내 곁에 계셔야 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 곁에 계시다는 것은 도움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마음 든든한 일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더욱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좋을 때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기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을 지나는 자녀를 더욱 안타까워하며 함께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될 때는 쓱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힘들 때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하고 나서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함께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도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도 함께하십니다. 모든 순간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의 순간에도 함께하시는 그분을 믿으며 그분께 손내어 맡기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누가가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셋째, 누가가 본 세상은 기도가 필요한 세상이었습니다. 누가가 본 세상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어려움이 끝이 없는 인생. 두 번째, 누군가 곁에 누군가가 필요한 인생.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끝이 없는 어려움의 과정에 함께하는 신뢰할 만한 자에게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가 지금 아파요. 아버지, 내가 지금 부족해요. 아버지, 내가 지금 연약해요. 아버지, 내가 지금 넘어질 위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백성과 제자들에게 산상수훈과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따로 가르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제자들도 자신의 삶에 기도가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통해 아마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어땠을까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제가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한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에 직접적인 기도가 11번, 제가 세어본 것만 11번이었습니다. 처음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기록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시며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본문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도 주님은 어떤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사건이 속속 등장합니다. 처음과 마지막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의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뿐 아니라 일생의 삶에서도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 안 하셔도 될 만한 분이신데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매 순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기도가 필요함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도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립니다. 기도는 찬양이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기도는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이제 찬양으로 일부의 찬양으로 기도 일부를 마쳤고요. 말씀을 마치는 후에는 2부 기도를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일부 찬양을 하면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이 그 찬양 가사에 다 있었거든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호흡보다 숨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숨. 호흡은 한자지만 숨은 우리말이잖아요. 긴급하게 뛰어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나요? 숨 좀 돌리세요. 네. 기도는 거칠고 힘든 시간을 지내며 가빠진 호흡을 진정시킬 수 있는 인생의 숨 고르기입니다. 여기 그럴듯하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 중 누군가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일을 해결하고 힘차게 그리고 헐레벌떡 여기 들어오셔서 거친 숨을 몰아쉬셨던 분도 있습니다. 예, 그 숨을 돌리며 주께 도움을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쫓기는 삶, 지친 인생에 턱까지 찬 숨 돌릴 틈이 바로 기도 아닐까요? 숨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숨과 날숨이 있듯 날숨처럼 아버지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또한 들숨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아래는 토로함과 듣는 들숨과 날숨이 있는 숨과 같은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합니다. 계속 내쉬기만 해보세요. 그럼 죽습니다. 계속 들이마시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 또 내뱉게 됩니다. 숨만 잘 쉬어도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예. 토로함, 또 듣는 들숨과 날숨 같은 기도는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토로함의 기도 시간이 있었다면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모든 시간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도의 부르짖음 사건이 많이 등장합니다. 두려움에 모인 곳에 문을 닫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국자들의 위협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기만 해요. 어떤 사건은 듣지를 않아요. 베드로가 왔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그건 건강한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살아했던 성도들, 그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라고요? 들숨과 날숨처럼 토로함과 듣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기도 응답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꽂힐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는 다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했을 때 듣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평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살다 보니 제가 알게 된 게 있는데요. 다이어트 하면서 먹으면 안 돼요. 살다 보니 제가 알게 된 게 있는데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요것만 먹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또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정말 많은 세상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이 정말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리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어려움이 끝이 없는 세상,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 없이 살기 어렵습니다.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친구 되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실까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순결한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거짓이 없어야 돼요. 순수함으로 죄를 자복하며 은혜 부어주실, 날마다 은혜 부어주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날마다 부어진 은혜를 구하며 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지구촌의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